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시리아 전투기가 반군 장악 지역에 화학 폭탄을 투하했다는 의혹을 6일 거듭 부인했습니다. 알리드 알무알렘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가 북부 카이셰쿤 지역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화학 무기를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 테러 분자에게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리아 북부 카이셰쿤 지역에서는 화학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약 100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아이들이 다수 포함됐고 국제사회는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에 도착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날 플로리다주 소재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의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날 영부인을 대동하고 공식 만찬을 가진 뒤 이튿날인 금요일에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6일 토론 종결 규정이 변경돼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공화당은 이날 핵 선택권을 이용해 토론 종결에 필요한 표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수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고서치 지명자 인준안의 통과를 막은 바 있습니다. 상원은 같은 날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관련 토론을 끝내는 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핵 선택권을 써서 토론 종결 기준을 바꾸고 이를 통해 의사 진행 방해를 막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합니다. 미 백악관 부통령실은 6일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이 기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섭니다. 부통령실은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국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첫 번째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의 서울을 택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고 일본 주둔 미 항공모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이 여러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항공우주, 재래식 무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와 광업, 화학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또 북한인 4명에 대한 유럽연합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명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러시아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조사에서 임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일부 좌익 활동가 단체가 자신을 비리 혐의로 고발했다며 혐의를 벗을 때까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모두 근거가 없지만 일단 조사에서 빠지는 것이 하원 정보위원회와 의회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마이크 코너웨이 의원이 러시아에 대한 조사를 임시로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가 됐다고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북 군사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 외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북한은 우리가 해결을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이란 지적입니다. 앞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엉망이라며 자신이 중동과 북한, 끔찍한 미국의 교역 등 많은 문제들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최고 경영자 대상 행사에서도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시진핑 주석과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앞서 백악관 고위 관리도 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연결망 트위터에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시 주석은 정책 변화 대신 모호한 입장을 취한 채 문제의 중요성에만 동의하는 차원에서 첫 회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 뒤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의 합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도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6일과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매우 시급하며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can't say specifically what the discussion will be and where we'll come out, but this is going to be a high priority issue coming up with a way to.
손튼 차관보 대행은 5일 미중 정상회담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회담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시급한 위협인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의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측의 대북 압박을 높이는 데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된다며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saw from the secretary's statement last night, and I think this was your words, the time for talk is over.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 언론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은 그런 기류를 최근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기류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밝혔듯 미국은 시급하고 불안정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재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 비공개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손튼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이 동북아 순방 중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We've made our position on this pretty clear. And have also raised.
손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또 중국에도 알렸다며 만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 관리는 북한이 중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도 없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가 됐다고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long ago ceased to be a strategic asset for China. It is now quite clearly a strategic liability.
포틴저 선임국장은 5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센터에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설명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매주 저지르는 도발, 그리고 가장 최근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등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할 영역이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We would like to see China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menace emanating from North Korea.
포틴저 국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와 미국이 실제로 그런 제재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초반부에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is going to be an early topic of conversation during the summit.
포틴저 국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현 상황은 결국 추가 압박으로 귀결될 것이고 오직 중국만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재 문제는 살아있고 가동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5일 전화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역내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고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와 영내 공동의 이해가 걸린 다른 사안들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행한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6일 오전 약 2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규탄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 차원의 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다분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기싸움 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미한일 세 나라도 한 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동맹국들 간의 공조 강화,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의한 대비 강화, 이건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는 미국 측 인식이 확고하다며 미국은 올 들어서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런 미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회담 결과를 고위급 차원에서 공유, 평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절박한 해결 과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력할 가능성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변수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I think doing anything with North Korea without Chinese cooperation makes it much harder. getting Chinese cooperation of a meaningful sort.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은 5일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매우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조를 얻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수위를 소극적이나마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t like North Korean behavior. They don't like the nuclear program. They don't like the threats. They don't like the implications of the reactions to those threats.
중국이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한 파장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대북 공조에 조금씩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포석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긴급한 현 국면을 볼 때 북한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결과인 만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s that the banks, for example, in northeastern China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are pretty small?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은행들의 규모가 작고 국제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길버트 로즈먼 미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nd I do believe that the secondary sanctions are a response to a failure of China to cooperate.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즈먼 명예교수는 북핵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9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증하고 이듬해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뒤에도 북중 간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동맹을 바탕에 둔 압박 증대와 세컨더리 보이콧, 정보 전쟁 등의 대안적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uch of it has to be to give China the impression that the U.S. has alternatives to just relying on China.
미국은 중국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미국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일본의 미미한 대북 무역 거래를 고려할 때 독자 제재 수위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어 북한과 중국 모두에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end a clearer message to both parties that Japan is willing to take steps.
일본은 우선적으로 억제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 한국과 협력해 보다 강제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유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훨씬 커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다뤘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논의에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최근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공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we should not be discussing what we will do or not do.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건 당연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제약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 북한을 다루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군사력 사용 옵션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Certainly, I don't think the last administrations have taken options off the table.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방어 그리고 미국 보호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잠재적 적국에 대비할 기회를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복무 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 당시보다 현재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Given what is going on right now with this behavior and these continued launches of missiles, yes, I think you know.
북한의 행동과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현 국면을 고려할 때 한국민과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도 김정은의 행보 그리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추가 개발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의 위험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은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을 모두 운용한 뒤 마지막에나 사용하는 방편이라며 잃는 게 너무 많은 위기보다 소통이 언제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look at all the tools, diplomatic, informational, economic, and military. And in a real sense, when you think about the sanctions,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적 행동으로 역내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군사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et's talk about this. Let's solve this through a diplomatic way, if it's possible. You don't ever want to give that up.
6자 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북한과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긴장 국면을 우선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온갖 활동이 오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you know, this constant launching of missiles and all that is going the wrong way.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 등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김정은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경우를 북한을 군사 공격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의했습니다.
If you had real intelligence that they were about to launch. In other words, you'd have to be, you know, a very high percentage that assuming that it's correct.
코브 전 차관보는 군사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국에 대북 압박을 설득하고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했는데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처할 경우가 그런 수단을 적용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 계획에 대처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제재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고 17%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9명가량인 88%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5%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23%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크게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계획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28%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제시한 방안들 가운데 군사력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북한과의 심각한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실사격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사와 비행, 표적 타격 등 모든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 무기로 북한 정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군의 전략 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한국군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시험 발사가 이미 몇 차례 진행됐고 최근 최종 성능 평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 합의한 한미미사일 개정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늘어났고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의 현무2A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음속 10 정도로 순항미사일보다 10배가량 빨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바뀐 한국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의 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쏘면 북한 신의주까지, 경상북도 포항에 배치하면 영변 핵단지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구영욱 박사의 설명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표지점을 타격하는 무기이고 사정거리가 8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유효하게 북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북한이 또 요격도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를 탐지하는 전략 자산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는 거는 북한의 뭐 WMD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먼저 타격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북한의 어떤 WMD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더불어 갖춰져야 되는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사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 26명이 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벤 카든 의원 등은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호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성주의 롯데그룹 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정해지자 최소 55개의 중국 내 롯데 상점을 폐쇄하고 한국 업체를 겨냥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중지시키고 중국 여행업계에 한국 여행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화를 조장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중단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생산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중국이 사드에 공격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사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잭 리드, 엘리자베스 워런 등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 26명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서한에 대해 시기, 대상, 범위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연명 서한 발송은 미중 정상회담 시 중국 측의 부당한 보복 조치 철회가 미국 측의 중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최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승객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 세척에 대한 등록 취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몽골은 지난달 2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에서 등록 취소와 계약이 종료된 북한 선박이 모두 17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출한 2270호 보고서에 명시했던 14척에서 추가로 3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몽골은 내륙국까지만 약 400대의 해외 선박들이 편의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몽골 교통부 차원에서 등록 취소 지시가 내려졌다고 이행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몽골은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협정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승선과 검색, 필요에 따라 화물 압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 부처와 출입국 관리 기관 등에 북한을 출도착하는 화물이나 북한 국적자의 모든 수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점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북한 화물에서 아직까지 불법 물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역시 지난달 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2월 22일 연방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사치품 수출 금지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중단, 제재 대상자 명단 추가 등 안보리 결의 2325의 주요 내용을 자국법에 포함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 승객들의 수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결의 내용에 대해선 자국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직행 항공편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란 점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항공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제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셀프 체크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들의 수화물은 만져볼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을 출도착하는 수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북한 당국의 경제적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북한은 우선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내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용 석탄 가운데 일부가 북한 내 화력발전소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경우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대북제재로 대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석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 지역에서는 수출길이 막힌 석탄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내수 부문에서도 석탄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내수 중심의 기업과 외화벌이 기업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크를 할당하는 조치를 북한 당국이 취했는데 외화벌이 기업은 내수보다 가격이 비싼 중국의 석탄을 수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했습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와 기업소, 인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석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내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 이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출장기 처음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풀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의류나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우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용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쪽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우리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줄어들자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중 간 의류 임가공의 경우 상당 부분 우회 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지난해 대북 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제3국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줄자 북한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에 비해서 9.5% 감소한 7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산물 역시 최근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모두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제재와 무관한 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 고용이나 북중 관광,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박종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단둥에는 2만 8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철 교수는 신의주와 나진 등 국경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형 기업의 경우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3년 내에 회수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로는 물비누 세제, 식품과 의류 가공, 어류 가공과 같은 가공 공장의 인력 송출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단동시 접대국과 같은 반민반관 기업의 관광업 진출, 북한의 유통망이 확장되면서 북한으로의 중고자동차 수출, 태양광판 판매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큰 기업 규모들은 아파트 건설과 같은 현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까지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단둥 국문만 호시무역구의 경우 아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신남록강대교가 완전히 개통되면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비공식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제재를 우회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발간한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천여 킬로미터의 국경선과 여러 개의 항구로 연결된 북중 무역에서 밀수는 예사로운 일이라며 북한이 밀수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밀수가 확대될 경우 이득을 얻는 것은 중국 상인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업자들로 이들이 공식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항구와 육로 통로를 바꾸는 수법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태전공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 선박 등을 통해서 대량으로 운반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가공 의류나 수산물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도가 지난해 대북 교역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2005년 3위에서 지난해에는 4위로 밀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과 인도의 총 교역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67% 감소한 액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8,700만 달러, 수입은 5,400만 달러로 인도는 대북 교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대북 교역 순위 3위에 올랐던 러시아는 지난해 한 단계 떨어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통계를 기준으로 2016년 북한의 3대 교역국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총 교역액은 약 7,600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북 교역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지만 실제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인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고철용 선박과 부교물로 액수로는 2,600만 달러치였습니다. 이어 은 등 광물 순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자동 조절용이나 자동 제어용 기기로 66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면사와 의약품이 각각 400만 달러와 320만 달러치 순이었습니다. 북한과의 교역이 인도의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2%로 매우 미미합니다. 반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인도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인도의 교역액은 약 150억 달러로 북한과 인도 간 교역액의 140배가 넘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and no job.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구름이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 19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4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4도, 희천 역시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황해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해주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용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6도, 개성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1도, 사리온은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8도, 해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20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3도,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3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지지를 다시 고려하라고 러시아 측에 6일 촉구했습니다. 지난 4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칸쉐이쿤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최소한 70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모두를 두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정보가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썼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미래에 아사드의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는 6일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 도착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날 플로리다주 소재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의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은 7일 진행될 오찬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이 여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항공우주, 금속세공, 재래식 무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와 광업, 화학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또 북한인 4명에 대한 유럽연합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명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유럽연합이 단행한 두 번째 제재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6일 토론 종결 규정이 변경돼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이날 핵 선택권을 이용해 토론 종결에 필요한 표수를 단순 과반수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고서치 지명자 인준안의 통과를 막은 바 있습니다. 상원은 같은 날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관련 토론을 끝내는 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핵 선택권을 써서 토론 종결 기준을 바꾸고 이를 통해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서치 지명자 인준안이 마침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합니다. 백악관 부통령실은 6일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이 기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섭니다. 부통령실은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국내에 주둔 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